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하였고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꽃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므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베를 손자 베레기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놋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을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세일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훌의 아들 느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맙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드야의 아들 하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밧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헷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하눈과 사누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천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닷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아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태리 북부 지방에 위치한 밀라노는 예술의 도시, 또 패션의 도시, 상업과 공업의 도시로 이태리에서도 부유한 도시입니다. 고대와 현대가 잘 조화된 밀라노는 많은 역사적인 건조물 가운데서 4세기 말에 창설된 성 암브로시우스의 성당, 또 우리가 두오모라고 불리는 밀라노 대성당, 또 산타 마리아 델레 그레치에 성당에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등은 1년 12달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태리 당국은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이 역사적인 유적들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또 복원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투자를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벽화를 복구하고 또 보존하기 위한 이태리 당국의 노력은 실로 놀랍습니다. 1495년에 시작해서 1497년에 완성된 당시 수도원의 대식당 벽에 그려진 최후의 만찬 벽화가 프레스코화의 특성으로 인해서 세월이 지나면서 급격히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복원하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거듭되는 복구 작업은 오히려 원작에 덧입히는 작업을 통해서 그야말로 누더기로 원작을 훼손시켰습니다. 이에 이태리 정부는 1980년 브람빌라의 지휘하에 마지막 복원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작업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진필만을 남기고 모든 덧칠과 가피를 제거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하루 작업량도 동전 크기를 넘지 않을 만큼 신중에 신중을 가했고 또 완전히 없어진 부분은 희미한 수채 물감으로 보완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복원 작업은 무려 20년 동안 진행이 되었고 1999년 5월 28일 최후의 만찬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당국은 이 벽화의 훼손을 방지하고 현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공개를 하되 한 번에 25명씩 그것도 15분간만 관람할 수 있도록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람객들도 이 벽화에 다다르기까지 몸에 먼지를 여과시키는 두 개의 방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번 여름 피정 기간을 통해서 경주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아이들 둘 다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프랑스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와 제 아내도 고등학교 시절에 수학여행을 통해서 경주를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벌써 28년 전의 일이라 기억에 가물가물하고 그리고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경주 박물관과 근처의 왕릉 그리고 첨성대, 불국사 등을 방문하면서 그동안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신라의 역사와 또 우리 조상의 진취적인 기상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훼손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나 또 복원을 하되 그 상태가 매우 안 좋고 또 복원은 고사하고 현 상태를 유지하느라 급급한 유적지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직접 눈으로 보았던 석굴암은 이제는 근접조차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리고 누가 보기에도 현대적인 건축자재로 복원해놓은 모습들을 보면서 이태리를 여행하면서 느꼈던 이태리 사람들의 유물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은 잘 모르겠지만 서양에서는 미술품 복원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복원가가 되기 위한 과정도 오랜 시간이 요구되며 이들은 단지 미술뿐만 아니라 역사, 화학 등 그야말로 전 분야에 걸쳐서 섭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 복원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즉 원작자의 작품을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그대로를 유지,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작품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작품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복원가는 무엇보다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연구를 하고 그리고 원작자가 이 작품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려 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복원가가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거나 원작자의 입장에서 고민하지 않고 작업을 한다면 그저 생명이 없는 외형만을 복구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 3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거의 75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성벽 건축 공사의 모습만을 설명하기에 포로 귀환자의 명단이 나오는 7장과 더불어서 지루한 부분이라고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이 3장을 왜 굳이 우리에게 전하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많이 사용된 단어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다음이란 단어고 그 다음에 중수하고라는 단어입니다. 중수하다는 말은 보수하다 또는 회복하다 또는 수리하다라는 말로 영어로는 리페어로 해석을 되어 있습니다. 이 중수하다 또는 보수하다로 해석된 그 히브리 원어는 하자크입니다. 그 하자크란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또는 강화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서는 일반적인 보수 또는 수리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은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본다면은 보다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자크란 그저 현상 유지 또는 과거의 모습만을 복원시키는 보수나 그런 수리의 뜻보다는 과거의 것을 복원시키되 더욱더 강하고 견고하게 보수함을 의미합니다. 앞서 미술 복원가가 원작자와의 교감이 없이 복원하는 경우 그 작품의 외형은 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과연 그 안에 원작자의 생명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했습니다. 한 예술품을 복원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하건데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가 없이 그저 무의미하게 보수를 했다면 그 공사 과정은 구심점이 없기에 작업의 진행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럴듯하게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했을지 몰라도 본질을 무시한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느헤미야서를 리더십의 관점에서 많이 읽곤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본받아서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당연히 저희들이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리더십만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할 경우에 과정을 간과할 우려가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개인의 리더십이라는 메시지 외에도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에 대한 과정을 저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한 공동체가 이루어져 나가는 그 과정을 무시한 채 한 개인만의 리더십에만 집착할 경우 얼마 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탐심은 바로 내 이웃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가면서 지금의 위치에 도달하게 되었나라는 과정을 무시한 채 현재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그 결과만에 집착하게 생기는 욕심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역에 불고 있는 부동산 투기, 또 그리고 작년 사회적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바다 이야기 사태 등은 바로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중시하는 이 사회의 팽배해 있는 한탕주의, 물질주의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셀처치의 도입 또는 알파코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교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간혹 그 중심에 하나님보다는 교회 성장이라는 결과만을 중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주객이 전도된 경우 물론 단기적으로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내부적으로 서로 반목하게 되고 또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와해되는 경우도 있곤 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서를 리더십의 관점이라기보다는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느헤미야서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총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1차 포로 귀환은 고레스 왕의 포로 귀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의 영도하에 귀환을 하게 되고 이들은 성전 재건에 착공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지만 결국에는 성전 재건이 완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의 두 번째 포로 귀환을 통해서 에스라의 영도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2차 포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영도하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애쓰지만 결국은 중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황폐해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느헤미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3차 포로 귀환입니다. 아닥사스다의 포로 귀환, 즉 3차 포로는 느헤미야의 영도하에서 귀환하게 되었고 지금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순히 백성의 귀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성전이 완성되어져야 했으며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는 것으로 회복을 의미했습니다. 오늘 읽은 3장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완성시킨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의 다양한 사람들의 작업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그림으로 보면은 바로 지금과 같습니다. 가장 위에 보면은 가장 위에 양문이 되어 있습니다. 양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이 서술된 그 건축 순서는 양문을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양문으로 끝나게 됩니다. 느헤미야 당시에 건축된 성벽들은 당시의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높이가 약 10에서 12m 정도가 되었고 폭은 7.5m나 되는 것으로 사례되며 보통의 공성 무기로는 격파되지 않았고 아울러 사다리 등으로 성 위에 오르려는 시도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한편 길이는 3km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에 앞선 2장 11절 이하에 의하면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온 지 3일 그날 저녁에 사람들이 모르게 몇몇 사람들만을 대동한 채 은밀히 예루살렘 성곽을 살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나갈 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가장 중간쯤에 보면은 좌측에 골짜기 문이 있습니다. 골짜기 문을 나가서 용정으로 일어나 분문에 이르는 동안, 분문은 가장 하단부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그 분문을 지나서 위로 좀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탄 짐승이 지나갈 수 없을 조차로 그렇게 폐허화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하단부의 우측 부분입니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인 3장 1절은 이렇게 또 시작을 합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즉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본문이 느헤미야가 저녁에 은밀히 살펴본 이 하단부 쪽이 아닌 정반대에 위치한 저 위쪽에 위치한 양문의 공사 상황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구태여 공사의 시작을 왜 양문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바로 양문 밑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양문이란 영어로 하면 더 쉽 게이트, 즉 성전에 희생드릴 양이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양문이라는 이름이 불리워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양문을 건축하는데 특별히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행하였다면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일은 제사장들의 유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이 이 문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마친 후에 이 양문을 말씀과 기도로 성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의 공사에 임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바벨탑 사건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건축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인간적인 야망에서 시작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금 느헤미야 시대 때 예루살렘 성벽을 공사하는 그 동기는 나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공동체의 중심이 이러하기에 이들은 양문을 성별했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공사를 바로 양문을 하나님 앞에 성별함으로써 시작한 하나님 중심 사상은 결코 제사장들만이 아닌 이 공사에 참여한 전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행한 이적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는가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의 폐역한 왕인 아합과 이세벨이 그처럼 신봉했던 바알 선지자 400명과의 대결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무너져버린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고쳐 쌓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우상인 바알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제단을 회복하고 이 회복된 제단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곧 그 제단에 임하였고 이를 본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더라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성전 정화 작업이셨습니다. 세속화된 성전을 기도의 집으로 다시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성별했다는 거룩하다라는 말과 동일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라고 칭합니다. 즉 거룩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사람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자신있게 예라고 답할 사람들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교회도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교회 공동체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우리 모두를 성별하고 나아감으로 사역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교회란 과연 어떤 교회인가를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양문을 건축했던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귀족과 상인 그리고 부자와 일반인 그리고 여자들까지도 이 공사에 참여했다고 증거합니다.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회적인 지위 고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협력하여 자신의 능력에 합당하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우리도 우리의 교회도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신분여하에 상관없이 다 함께 모여서 한 형제자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많은 이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양문이 제사를 위한 제물들이 들어온 성결한 곳이 반면에 3절에 등장하는 어문은 어자의 어는 물고기 어자입니다. 즉 지중해 연안에서 잡히는 생선들이 들어오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4절의 분문은 예루살렘의 모든 오물이 이 분문을 통해서 버려지는 곳이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벽에 각각의 문은 그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벽 중수 공사에 참여하는 이들은 이처럼 역사적인 공사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문이나 성벽의 공사를 담당하게 해달라고 즉 공사 현장을 바꾸어 달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청원이 전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사에 참여한 모두는 모두 맡겨진 공사 현장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일컬어 유기체라고 합니다. 즉 살아있는 신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 중 그 어느 것 하나라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천한 일, 귀한 일의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귀한 일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약 18km 떨어진 드고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공사를 참여하였는데 유독 드고아의 귀족들만은 이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실제로 발생 듭니다. 즉 자신의 뜻과 다름에 따른 반목, 갈등도 교회 내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바로 교회가 보편적이기에 당연히 있어야 할 또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품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는 각기 다른 삶의 상황을 배경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도 당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월요일 저녁에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경선의 발표 직후에 박근혜 후보가 한 연설은 우리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 박근혜 경선 패배를 인정합니다.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당원의 본분으로 돌아가 정권 교체를 위해 백의종군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과정의 모든 일들 이제 잊어버립시다. 하루아침에 잊을 수 없다면 며칠, 몇 날이 걸려서라도 잊읍시다. 다시 열정으로 채워진 마음으로 돌아와서 저와 당의 화합에 노력하고 열정을 정권교체에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조차 외면하는 우리나라의 정치 풍토에서 참으로 보기 힘든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한나라당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그 서로에 대한 감정을 잊고 한 마음으로 뭉친다면은 물론 이 마음이 단순히 권력 교체가 아닌 국민을 위한 중심이 있는 그런 마음이라면 더욱 좋겠지만은 같이 뭉쳐서 나간다면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서로 반목하고 분열한다면 그들은 결코 그들이 원했던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가장 세속적이라는 정치도 이러할진데 거룩한 교회에서는 당연히 서로를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중심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당연히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로 인한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드고와 귀족들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벽의 공사가 지체되거나 중단되지 않고 또 이들의 불참석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계속 진행되었고 결국 완성되는 것과 동일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보편적인 교회이기에 갈등도 존재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사역이라면 반드시 주님께서 아름답게 결실을 맺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공동체가 완성되어감은 어떤 특정인이나 소수의 집단에 의해서가 아니고 바로 그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의 참여와 헌신에 의해서만 이루어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떠한 헌신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중수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는 적대 세력의 위협과 조롱과 조선은 공사가 시작되기 전이나 공사 중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 말씀입니다. 호론 사람 삿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셀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또 4장 3절 말씀입니다. 4장 3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처럼 계속되는 외부의 위협과 방해 공작에 대해서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공사 중에도 무기를 지니고 언제든지 나가서 싸울 준비를 하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은 그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중무장을 풀지 않고 긴장하며 살았습니다. 4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의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과정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모두의 헌신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중수되었던 것입니다. 전주에 한 분이 녹이 충천에서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양화진을 자주 방문하셨고 또 이곳을 사랑했는데 최근 양화진에서의 사건을 뉴스를 통해서 접했다면서 어떻게 이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분께 사태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드린 후에 저희 교회의 성명문을 드리면서 읽어보시면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제가 돌려보냈습니다. 그분께서 이해를 하셨는지 어떠셨는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하나의 또 가십거리를 제공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홍보관이 완성되기 전까지 이번 주일부터 주일 예배는 물론 새벽 기도와 수요 성경 공부가 모두 교육관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지금 성교기념관 바로 이곳의 장소도 협소한데 이보다 더 좁은 공간인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 학교의 경우에는 더욱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기 위해서 온갖 위협과 조소와 고통을 참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서로를 위한 헌신을 통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했던 것처럼 본질에서 이탈한 양화진을 원래의 위치로 아니 보다 더 견고한 자리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100주년 기념교회 우리 모두가 나만의 사심, 우리 교회의 사심을 버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성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양화진을 중수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힘들 수도 또 외부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도 또 비난을 받을 수도 조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과 조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서로를 품으며 서로에게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100주년 기념교회에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갈 때 비로소 이 양화진은 본질을 회복한 아니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양화진으로 견고하게 준수될 것입니다. 허물어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헌신과 노력에 의해서 중수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양화진이 중수되어라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 공동체에 대한 사랑, 나와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깊이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알게 하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이 세상적인 욕망과 야망 또는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너졌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거룩하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흩어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성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행함이 과거보다 더욱더 견고하게 중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기 위해 모든 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에게 헌신하며 자신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듯이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모시고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며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를 통해서 양화진이 더욱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중수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일임을 알게 하고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